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오늘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는 그 말씀은 떠난 곳이 바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때가 그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무래도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모였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 도로는 베르야 지방을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시기에,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이 베르야인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마가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분명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같은 경우를 보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강 동편에 거주했다면 바로 요단강 서편 유대 지경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사이에 약간의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저자가 지금 어느 관점에서 어느 지역에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성경 자체로는 별 잘못 또 별 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방의 그 유대인들은 유대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 동편 베르야를 우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반항으로 베르야 지방을 선택하신 사정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 9장 51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유월절을 맞아서 상경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의 행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무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앞두고는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행위를 자제하셨고 제자들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시금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이제 대적들의 공격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 공격은 참으로 심한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에게는 그 나타나게 되었다, 좀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올무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둘 그러한 요량이었던 거죠. 자, 아내를 내버리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이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시 그 학자였던 힐레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산마이를 따르는 자들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힐레를 따르는 사람들과 산마이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혼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요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어쨌건 부정적인 답을 얻어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특별히 이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베르야는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인데 안디바는 그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란 말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안디바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고 또 세례 요한의 그 갔던 그 길,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따라가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에 앞서서 반문하심으로 질문자의 입장부터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으로 대신하여 나름대로 올바른 길이 어디냐라는 것을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앞서 인용하였던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는 말씀을 들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혼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회답은 곧 저들 자신의 이혼관이었었고 또 저들은 모세의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말의 근원을 캐서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남편에게 학대받는 자리에서 해방되어 공식적인 이혼 증서가 여자들에게 주어져 합법적으로 꺼리낌 없이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 삶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은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비극적인 상황의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거죠. 5절로 가보시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이혼에 관한 관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상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완악한 것을 전제로 주신 차선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드러낸 것과 인간의 실제적인 죄성과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제한이 불가피한 사실과의 이 구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백히 하는 것이 성도로서 신앙으로서 떳떳한 길이고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지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이혼을 가르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창조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진정한 원리는 이전에 둘이었던 것이 하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전생의 적인 연합이므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연합이므로 사람들이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한 결혼은 부모의 보호에서 떠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성립되는 성결하고 영원한 관계의 성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므로 결혼은 인간의 연합 중 가장 친밀한 연합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으로 가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창조주가 정한 제도에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여기서 짝짓다라는 말은 함께 혹은 곁에서 멍에를 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당사자가 공동 운명체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은 밖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다시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밖에서 무리에게 공적으로 가르치시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되새겨 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사용하였던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 관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때에도 이혼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은 또 질문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서 보충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10절로 12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개인적인 가르침은 일면으로서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 이 땅에서 영적 지도자로 아름답게 키워나가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일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창조의 원리는 불변의 원리이므로 가령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에는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와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행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을 비추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을 했을 경우 그 남편에게 간음죄가 있고 아내의 경우는 남편에게 간음죄가 된다.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간음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랍비들의 교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교훈한다고 하면서 아주 그 단순한 단편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의 교훈은 그 단계들을 훨씬 뛰어넘는 온전하고 분명한 교훈을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죄가 남편과 아내 모두 똑같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남편은 괜찮고 여자는 좀 더 그 틀 안에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로써 우리는 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이혼은 저지하시는 거예요. 자꾸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못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곡해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시정하시고 동시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확인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결혼의 거룩함과 본질적인 영속성,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10장 13절로 가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에 사용된 어린아이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갓난아이를 가리키거나 근데 누가의 용어는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제자들의 꾸지람과 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었는데 당시 유대인 그런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회당에서 랍비들의 축복을 받는 그 풍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이 자녀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풍속도 일반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었던 것이죠. 이에 비추어 보면 예수를 섬기는 추종자들이 예수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경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억누른 것은 고대 사회의 공통성이었고 스파르타 이런 지역에서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아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 동양 특별히 그 고대 중국 사회에서 아이를 돈 받고 파는 그러한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었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의 행동에 기인한 겁니다. 막 오지 못하게 막 막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분이 여겨 이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순수한 거예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문자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경우로 쓰여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말씀에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며 의혹이 없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